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그저 재밌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제 이어서 지금은 아버지 교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observer 그냥 참석하셨고 오늘 주로 말씀의 대상은 우리 아버님들입니다. 오전에 어머니 교실을 끝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했지만 그냥 아버지 교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바로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마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정말 그렇게 자녀를 길러냈다면은 그분은 자식 농사 헛진 것이 아니라 아주 실하게 올바로 자식을 길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로 달리는 그 자녀들의 어떤 앞날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코 탈선할 수가 없겠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크게 자녀 교육은 본으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가르치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80%라고 했고 그 중에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뭘 잘못한다든가 그런다고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화목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사랑의 근본, 사랑의 어떤 근원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에로스 사랑과 그리고 필리아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과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다 그런다면 남녀간의 사랑, 어떤 육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도 소중하죠. 그 두 번째로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필리아 사랑 이거는 동등한 어떤 친구간의 사랑 우정이라고도 많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이 가장 발달된 것이 조폭의 세계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따지고 그래서 자기 조직원의 일원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조직원들이 그 나머지 식구들의 어떤 부양을 책임져서 해가는 그 필리아 사랑. 뭐 우리가 이런 필리아 사랑도 가장 승화되어 나타난 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요, 이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이나 전부가 다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 승화가 됩니다. 세 번째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스토옥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혹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스토옥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스로게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5절만 우선 25절만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스트로게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제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날 위해 사랑한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본인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집이 엉망입니다. 막 그냥 먼지 구덩이입니다. 막 걸레 조각이 왔다 갔다 막. 그 다음에 그 설거지 통에 가보니까 막 그릇이 막 엉청 쌓여 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냐. 들어만 와봐라. 만약에 아내가 들어와서 이게 뭐냐고 정죄를 한다면은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내가 담당하는 일이죠. 걷어붙이고 청소 싹 하고 그리고 설거지 쫙 해놓고 그죠? 우리 형제들이 설거지하는 것이 이제 취미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싹 해놓고 아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내가 쫙 들어오면은요 두 팔로 딱 안으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자매가 교회 봉사할라 신방 갈라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내가 좀 일찍 왔으니까 참 내가 이것을 담당해야지 하고선 싹 들어왔을 때 딱 안아주는 그 사랑,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자매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매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별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요, 지인은 이래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나 자신을 아내에게 완전히 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여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평생의 반려자로서 함께 결혼 서약을 했던 내 아내에게 내 자신을 잡아 바친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평생을 산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저 워싱턴에 사는 자매한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극소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의 제1 대상이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일 뿐이죠. 그잖아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랑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남에까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는 나를 좀 다른 자매 여기는 것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요 쫓아가고 아 자매 주세요 하고 자기가 들고 가면 돼. 내가 들고 가면은 그래 네가 들고 가. 예. 그런다 그거예요. 그럴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잖아요. 실은 자기 자매를 가장 아껴주고 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형제나 다른 남자가 자기 자매를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런다면은 어떻겠어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겠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남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여보게 친구 내가 한 달 동안 미국에 출장을 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 대신 남편 역할 좀 해주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이며 또한 권리입니다. 그 사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제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요 가정 화목의 가정의 어떤 부부의 화목의 기본입니다. 태양이 비춰야 달이 그 반사를 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는 그 사랑을 되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남편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가정의 사랑의 원천은 바로 남편이다. 바로 나다. 나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집에 오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시켜만 먹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래도 모질라서 또 주고 싶고 예. 그래서 유행가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만약에 이만큼 주었는데 이만큼 나는 못 받았다 갖다 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죠. 사랑은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만 원을 냈는데 물건을 5천 원어치밖에 안 준다. 그런 거 따져야 되죠. 그죠?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남 아내에게서 못 받으면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싸움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많이 한답니다. 왜냐? 남편은 쉽거든요. 예, 대충 해놓고 옷 입고 야 늦었어. 나 시동 걸고 있을게. 밖에 나가 이제 시동 걸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안 와. 1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애꿎은 악셀만 밟아서 붕붕. 그죠? 근데 아내는 얼마나 바쁩니까? 애 챙겨야죠. 가스 잠갔나 챙겨야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다 좀 칠해야죠. 옷도 좀 입어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면은 딱 이제 차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온다고 얘기해? 그런 얘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의 예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나눠서 하자고. 어차피 가는 시간이 같이 가니까. 예, 아내가 설거지가 할 일이 있다면은, 아, 나는 설거지 할 테니까. 나는 애기 옷 입힐 테니까. 뭐 하면서 일을 분담해서 같이 나가고. 그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담당하는 그거, 그게 이제 주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남편입니다. 예. 왜 남자의 가슴이 넓습니까? 모든 것을, 예, 품으라고. 품으라고. 그렇게 남자의, 예, 가슴이 넓은 겁니다. 어떤, 예, 좀 말다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남자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자매한테 절대로 정죄하지 말자.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 말 하지 말자. 예. 만약에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나에게 돌리자.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자. 예. 하자. 그러니 이제 편해졌습니다. 예. 편해졌어요. 만약에, 예. 바닥이 좀 이렇게 더럽고 그러면은 내가 쓸고, 내가 닦고,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가정의 큰 기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기뻐하는 일,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싫어하는 걸 굳이 하고 그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아내가 기뻐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아내는 실은 남편이 사랑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 남편의 사랑. 그것은 남편의 희생이고. 예. 실은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게 복입니다. 실은 주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념일을 기억해서 꽃 한 다발이라도 탁 선물하고 그런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다 그러죠. 이제 기념일을 기념해갖고 어쩌다가 이제 처음으로 꽃다발을 딱 갖다 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걸 왜 사갖고 왔냐고. 통다리를 한 마리 사갖고 오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뭐 선물을 사다 드리면 이런 걸 왜 사갖고 왔냐고 혼내키십니다. 근데 가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같은 친구들한테 아이고 이거 자식놈이가 사갖고 왔어? 자랑합니다. 그죠? 남편이 그 꽃한다발 사갖고 왔을 때 그거 꽃한다발만큼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한다. 그거 없다. 그래도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송이의 그 꽃은 가슴에 남습니다. 전화해갖고 야 우리 형제가 어이전에게 꽃단답을 사갖고 왔어. 하면서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게 아내로서의 어떤 자긍심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예. 경상도 사람이 그런다 그러죠. 말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갖고, 알지? 예? 그래갖고요, 집에 와서도 몇 마디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짝이 소용없습니다. 예, 알지? 백날에 가면 소용없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말 속에는, 아내와의 전화 속에서는 항상 I love you.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얼마만큼이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예, 사랑해.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합니다. 예, 그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또한 진심입니다. 그잖아요?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그 사랑은 예, 윤활유를 주는 거예요. 삶의 윤활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존경하는 언행, 존중하는 자세, 어려움을 적극 도와주는 자세, 그런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내가 예?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아빠,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중하고 존경하는, 서로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예, 그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것은 저절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내한테 전화할 때도 존댓말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예,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도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보면은 저도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내 사랑의 표현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반말로 찍찍거리는 거 하고, 그죠? 자기 아내한테 전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해서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로는 당신 좀 뭐 잘못 먹었어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싫어합니까? 아니죠. 인정받는 아내. 예, 그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 자긍심을 잊고 내가 참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잘 됐다. 예, 정말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줘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겨서 보호해야 됩니다. 아내의 몸과 그리고 아내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보호하며 돌보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처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나가 뭐 한다 할지라도 누나 몸이 약하니까 좀 아껴주라고. 그 어린 놈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자는 자주 아픕니다.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여자의 몸이 그렇게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자주 아플 수밖에 없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주 아픈 거예요. 아니, 저도요, 흔히 잘 얘기한 말이 뭐냐,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면 되지, 왜 저한테 아프다고 했는데 전화 한마디도 안 했냐고. 예, 그날 집에 와갖고 한바탕 합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고, 그죠? 예, 남자와 여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과 여는 사랑에 빠져 부부로 살며 하나가 된다.
저도 가야 되는데 뭐가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가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면 저는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걸로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의 생각은 여자가 딸이 주나 사이즈가 주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자들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왔다 가셨는데 가시고 왔는데 기분이 와이프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 나중에 가서 저녁에 물어봤어요. 왜 장모님이 왔다 갔는데 기분이 안 좋으냐. 그때 이제 얘기 하더라고. 왜 오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봉투에 놓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안 했냐.
당신은 어떻게 느껴? 라고 물어보면은 그 느낌을 잘 말을 표현을 못해요.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상기시켜주는 게 저한테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슬픔, 상실감, 곤란함 이런 것들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정말 말이 많아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죠.
남녀가 아니라 인종 역시 틀리지 않을까. 전혀 다른 인종이지 않겠나.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다른 말이 안 통해요.
다른 언어이니까 이거 다른 언어를 내가 랭귀지를 다른 언어를 배워서 별도로 얘기하는 내가 그 접해야 될 연구 대상이지 않겠...
남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화다. 서로 다른 대화법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 30년째를 맞은 공경란 강일구 부부도 그런 경험을 이미 겪었다.
제가 아프다고 그럴 때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가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병원에 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 저기 병원에 가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프댔는데 그러느냐 날들을 어떡하라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도대체 내가 충족되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그래갖고 사실 싸운 거거든요. 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싸웠는데 뭐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둘이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아프다 그럴 때 남편이 어디가 그래 관심을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저기 젊을 때 호 쎄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 게 필요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출발하기 시작 직전까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도 그 습관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데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면 3시 반부터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걸 미리 챙겨줍니다. 챙겨주면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또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네.
서로의 외모가 다르듯 남성과 여성의 대화 방식도 다르게 진화해왔다. 한쪽은 목적을 중시하고 한쪽은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런 차이만 인정한다면 남녀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But if you expect your partner to be like yourself, you'll always be frustrated. Why are they not doing this? Why they should be thinking this way? They should feel this way. And that's the way you think and feel, not the way they do. And it's the differences that create the attraction. It's the differences that create the passion.
So if you fall in love with somebody and you have chemistry, that automatic chemistry that just generates all those hormones, it's because that person is different from you.
Yeah. 원래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많죠. 화장실도 다르고 목욕탕도 다르고 그죠? 실제로 정서적인 차이나 많은 곳에서 엄청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 남자들은 형제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정말 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형제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더 귀역이라. 예.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와라. 귀역이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요. 그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래 그날부터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안 했답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내는 함부로 대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어떤 헌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경 말라기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예. 네가 어려서 취한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그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괴롭히지 않고 귀여기고 보호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내 자신을 다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정말 중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예. 아내를 종같이 부리고 학대하자. 그러면 스스로도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왕비마마처럼 한번 받들어보자. 그러면 스스로 대왕마마가 될 것이다. 예. 어떤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함부로 해서 도저히 살다 못 살겠다 이혼하고 나온 이 이제 도장 찍고 법원에서 나오는 그 이제 남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혼자 한 말이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내가 왜 이혼했겠냐고요. 그죠? 항상 이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나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쭉 나가는데 이 사랑에 내가 베풀 이 사랑의 제1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아내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예 그 열다섯 가지 실천사항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예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은 아내에게 해야 되죠. 자, 그것이 자녀 교육의 아주 기본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부부 간에 매일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터우에서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녀 교육을 몸으로 실은 본으로 벌써 80% 이상을 벌써 자녀 교육을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매가 무슨 사고에서 세상을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내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닥칩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정말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내가 없어지면은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듯이 각 가정에서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잖아요? 제일 가까우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예.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다 한다는 그 각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 그건 새롭게 아주 강하게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죄성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예,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우리의 이 본성을 내리누르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오늘 실은요 아버지 교육에 이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전화 한마디 할 때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자기 아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정말 꽃안다발 선물 예. 예. 그렇게 남편이 변해만 가면 가정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러죠? 이것이 한번 실천으로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학부모 교육을 했는데 아버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인근에 모든 꽃집에 꽃이 동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예, 이것이 바로 내 자녀 교육의 시발점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머리여야만 합니다.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권위는 바로 머리의 위엄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면서 지금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예, 아버지의 권위는 그 가정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의 또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면 예, 그 가정은요 자녀가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되지 않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하고 권위주의라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그냥 휘두르면서 예,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예, 그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예, 하여튼 자기의 어떤 억지를 부려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큰 소리 치는 것 그거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하고 그 권위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이게 세워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 그러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 근데 그걸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집을 그냥 하숙집 정도로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호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겠죠? 예. 그냥 저녁 늦게 퇴근해갖고 들어와서 기절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가서 힘들게 뛰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또 기절했다가 가고 그게 가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진짜 가정. 이 가정의 권위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일생일 때 한 가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각 가정의 가장들은 그 가정의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섬기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늘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피곤해. 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텔레비전 두세 시간 보고 잠이나 자고. 그런다면 가정에서 뭐를 섬길까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텔레비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가정 안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말, 기, 교, 전 어젯밤에도 얘기했죠. 말씀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것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텔레비전도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또는요 머리도 식힐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예, 그걸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론 뉴스를 봐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기도 해야 되고 예. 어떤 때는 예, 깔깔거리고 웃는 예,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은 크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제일 쉽죠. 지금 현재도 앞자서 그냥 예, 귀만 들이대면 들으니까 말씀 듣기,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뭐하기? 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예, 들으라. 들으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32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들으라고 말입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으라. 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우선 말씀을 듣는 생활. 혹시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을 못 들었다면은 IPTV를 통해서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자기 밥 찾아 먹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을 읽기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죠? 그 율법과 예,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은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되면은요 성경 읽기표 나눠주면서 예, 동그라미 치면서 이 그래서 1등 하신 분 나중에 상도 주고 그러죠. 그렇죠. 요즘은 또 뭐 성령펜 뭐 또는 예, 여러 그 예, 컴퓨터 안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요 들으면서 읽는 예, 들으면서 읽으면 성경도 빨리 읽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들으면서 읽으면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또 눈으로도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예,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예, 항상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눈과 귀입니다. 또는 코와 그리고 입과 그죠 피부와 이게 이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눈과 귀로 동시에 듣기 때문에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교육학자들의 얘기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예, 성경을 들으면서 읽는 사람은 성경을 1년에 2독, 3독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빠릅니다. 읽는 거. 이것을 내 가정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선포하고 그리고 내 집의 주인은 저 텔레비전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을 읽는 생활을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읽는 게 좋죠. 우선 아버지가 먼저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아버지는 할 일도 되게 없어요. 맨 뭐 재미없는 성경이나 읽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그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할 때에 그게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권위를 놓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따로 적는다든지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되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구원받은 이후로 작정했으면서 정말 얼마나 복받는 그런 일을 내가 했냐고요.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그 일을 내가 얼마나 했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예.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백성들이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쥐하라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거는 주님께 복받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금생과 저 내생까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우리 예? 가정의 이 아버지들이 이걸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요. 아이고 그래 오늘 좋은 말씀이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묵상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19장 보겠습니다. 119장 97절입니다. 119장 97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죄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예, 이러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아주 존귀한 아버지, 예, 그리고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나 선지자는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전부 풀어보면 전부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선지자는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뭐 보였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예, 시편을 다 암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요, 듣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읽기죠. 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묵상입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까지. 이걸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섬김을 받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예.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을 실제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기도는 적어도 예? 세 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 예, 또는 중간에 물론 식사 기도는 뭐 예,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기도할 것이 많죠. 실제로 주님과 아뢰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그냥 신앙생활을 맹숭맹숭하냐 그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왜 달라고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해야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예? 복을 줄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구해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우선 큰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추신같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어떤 작정, 그런 어떤 마음의 결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이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예? 그런 아버지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내 자녀를 실제로 교육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읽었죠? 사사기서 13장 찾습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를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이게 먼저요, 마누아에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마누아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한 번 더 나타나게 하사 예,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우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보세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지금 현재 나시린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거룩한 부모에게서 난 그 자녀들 또한 나시린으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마귀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게 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 원래 머리는 위에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겁니다. 예전에 왜 할렐루야 그 축구단이 있었죠? 슛! 골잉!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골 세우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걸로.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에이, 보기 싫어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형식적이나마 그 골을 넣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요, 저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을 내가 정말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뭐 상 받는 어떤 그 뭐 연예인인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연예인은요 항상 그 말을 잃지 않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형식적이나마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교육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이를 키우라. 자,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했죠? 어제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키우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죠? 자,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이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걸, 그거를 다른 비유로, 술 취해서 어떤, 술의 기운으로, 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고 떠들고 기분 좋고 그거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떤 술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의 근원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 원래 이 독주는 특별히 아주 자기가 아주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 자기만의 독특한 취미생활, 그런 걸 독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라는 말을 썼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술꾼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독주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침 일찍이 취미생활을 해서 새벽 일찍이 예를 들어서요 낚시 가느라고 또는 하여튼 자기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세상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입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 즐거움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어디 뭐 같이 그냥 뭐에 그냥 팔려 갖고 뭐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이모셔널 체인지. 가끔은 이런 정서적인 순환과 변화로 해서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온갖 즐거움과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찾으려고 그렇게 아이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피곤한 분이 또 있네요. 깍지 한번 튀어보세요. 앞으로 밀어주세요. 쭉! 예. 오른쪽으로! 자자자자. 왼쪽으로! 예. 이번엔 천장으로 밀어보세요. 쭉! 귀가 닿도록. 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예. 이게 안 닿으면 건강 안 한 거래요. 이게 안 돼갖고, 기능, 안 되고, 쫙!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그래도 있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예. 레위기서 11장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뭐게요? 쪽발이 된, 구별된 삶, 성결된 삶. 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로 기르라 그 말입니다. 예. 완전히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며, 묵상하는 생활로. 그리고 물고기를 예를 들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어라. 지느러미. 완전히 인생의 어떤 목표를 아이가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 목표로 아이가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키워라고 말입니다. 곤충 가운데에서는 땅에서 뛰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것은 죄에 빠지면은 바로 훌쩍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즘 아이들이 이 세대를 많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 학교 선생일 때 어떤 한 학생이요, 아침에 딱 오면은요, 딱 오면은 성경을 그렇게 옆에 놓고요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학교 와서 한 장씩을 옮겨 적는 일을 해요. 예, 한 장씩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에 오면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거 옮겨 적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그 아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아이들이 그렇게 유행 따라서 하는 그거 별로 관심 안 갔습니다. 다른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차게 구별된 삶으로 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아이를 키우면은요, 범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때론 고민하고 때는 갈등이 있고 그러죠. 대차게 그냥 예, 가버리면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 자기가 그냥 이 예, 의기소침 안 하고 저기 안 하고 그냥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뒤에 어떻게 해요? 뒷받침할 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예? 그런 삶으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은 실제로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본을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그런 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고등학생인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교회 학교 안에서도 자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일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더니만 친구 하나 잘못 사귀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짝짝꿍해갖고요.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처음에는 막 매를 대고 뭐를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그게 지금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성경을 같이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아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성경을 같이 읽자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그 아이도 되게 싫어합니다. 아버지와 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지만은 얘야 완전히 그냥 애 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매일 한 30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이하고 이제 교제가 됐습니다. 대화가 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있잖아요. 교제가 되니까 이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쁜 친구 이제 그만 사귀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교제도 잘 붙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던 아이가 이제 공부도 다시 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셔야만 된다. 그걸 느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변해야 된다. 그냥 몽둥이 들고 이 자식아 이래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생활을 아이하고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아버지는 이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켜야 될지 그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그 교육 목표도 교회학교 교육 목표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예. 우리 그 올라올 때 보면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있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뭔지, 예. 우리 아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해!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어떤 명령을 지키란 말이요? 그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죠? 그 또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 실천 목표를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잡아야 됩니다. 실은 이게 교회학교 교육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교회학교만 내맡겼다고 교회에서 알아서 다 성장시킬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는 정말 잘했지만, 자기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자기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도 잘 하도록 맡겼지만 자기 자녀 교육도 바로 아버지인 나한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아이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아이도 있어요. 구원받고 올바로 사는 아이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올바로 살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아이 중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아이가 있고 본인도 구원받은 줄,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입으로 실토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아이의 구원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꼬치꼬치 한번 확증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혹시 네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네가 아주 나쁜 애가 돼가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돼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자. 그래서 너 천국 갈 수 있냐?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 구원 간증만 듣지 말고, 그잖아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텔레비전 좀 저녁에 늦게 틀면요 어때요?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이들은 인터넷을 잘하니까 그거요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요 아이들 그 인터넷 하는 실력으로요 맘만 먹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런 음란물 같은 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 문제의 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속에서 어떤 이성 간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괜찮겠지. 그 내 아이 속에도 죄성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부모 눈앞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 어떤 이성 문제에 대한 특강도 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특강도 하고 지금 그래서 책도 이렇게 좀 소책자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읽히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성경 교육보다는 어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교회 풍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아이들 전도 집회할 때 보내는 퍼센테이지를 보았잖아요. 고등학교 오면은 한 20, 30% 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부모님들의 생각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갈수록 인원이 늘지 않고 준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는,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은 점점 전도하니까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야 되는데,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는 아이 중에서, 지금 아이가 어린 그런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끝까지 하여튼 교회에 남으면 나중이라도 어떻게든지 부모를 안 받았으면 받게 되고, 이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예전에 있잖아요. 교회 학교 안에서도 진짜 내놓은 아이가 있어요. 아주 그냥 집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런 걸 겪다가, 결국은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지금은요,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아이들을 잡아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을요, 그 좀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도 끝까지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래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해놓고 결국 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겠잖아요? 이거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의 부족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인, 무관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일관해 있다면, 제들이 교회 학교를 하면서, 우선 학생들하고 이게 부딪힙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놓으면요, 어머니하고 부딪힙니다. 어머니까지 어떻게 좀 잡아놓으면요, 아버지하고 부딪힙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거는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냐, 결국은 아버지한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아버지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 실은 더 교육해야 될 그런 분들은 이곳에 오지 않으신 아버님들, 앞으로 IPTV에 나갈 거니까 제발 좀 보시고, 그리고 좀 본인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은 이런 시간을 더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녀 교육의 책임은 100% 아버지에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도 있죠.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녀를 가르치라.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라.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1190번 나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라. 365번 나온다 그랬어요. 부모가 가르치라. 36번 나온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은, 아버지 보고 제발 네 자녀 좀 가르치라. 그것이 1190번이나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성에게, 남자에게 어떤 권위에도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하는 어떤 특권이라면 그런 권리를 주신 것만큼 그 책임도 막중한 것입니다. 그 자녀 교육의 그 결과는 그 밑에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학자들이요,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낸 거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 거기에 이제 사라라고 하는 부인과 함께 나온 그 4대 가계를 4대째 가계를 조사했는데 목사, 선교사, 신학자가 300명이 나왔답니다. 대학 교수가 120명, 변호사가 11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작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그때 당시 미국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범죄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4대 가계를 조사해보니까 거리 불량자가 310명, 방탕과 부도덕자가 440명, 평균 13년 징역 산 사람이 130명, 살인자가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절도자가 60명, 매춘부가 190명. 아버지 하나가 어떡하느냐에 따라서 그 4대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있는 나 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후손 4대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이, 그 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뭐. 예, 오실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예전에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칠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갈 준비해라. 예, 근처에 쭉 가르쳤거든요. 곧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알고 자기들이 가졌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올라가려고, 주님 오시면 곧 올라가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모든 그 형제자매들이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자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부조로 해서 예루살렘 성도도 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조 돈을, 연보를 갖고 그 엄청난 돈덩어리를 들고 그 사도 바울 그 팀이, 그잖아요? 그 일행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돕는 운동에 돈을 운반하기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있잖아요? 금방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다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난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잖아요? 예. 주님이 곧 온다, 곧 온다. 근데 언제 오실지를 알아요. 뭐 오늘 전이라도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그 일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직분을 맡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고 사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의 신앙 교육 또는 아버지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언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나 그랬습니다. 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동안 식사 시간. 그래서 저녁 식사 때에 어떤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주로 함께 대부분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먹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음식에 들어가 있을까봐 외식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데 평소 저녁 식사 시간에 주로 저녁 식사 시간에는 토라를 가르친대요.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저녁 식사 때에 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의 식사 시간 절기에 어떤 식사 시간, 특히 이제 안식일 날 저녁에 유월절이나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 그럴 때에 실제로 구약 성경을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식사 예절, 식탁에서의 식사 예절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공부하는 자세, 원래요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다고 합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감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아버님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겠죠? 맨날 이런 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푹 식어갖고 그냥 이러면은 그게 지금 교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정말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외형적인 그런 그거는요. 지금 가정에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은요 단체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도가 다 다르죠. 맨 막내부터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맨 큰애까지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진도가 다 다르니까 그 진도만큼 미리 예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자기 그 아버지한테서 배워왔던 그 그대로 또 자기 자녀를 한 명씩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다정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문답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죠. 그것은 요게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아버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7절에 나오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또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는 저녁이고 일어날 때는 아침이고 앉아있거나 길에 행할 때는 낮이고 그죠?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러죠? 이것은 복음수호의 차원에서 자녀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또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은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듯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두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누아스. 그들이 제명대로 못 살았잖아요. 제명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도 제명대로 못 살은 그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좀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여자들과 연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방의 절에서 결국은 자기 신앙을 망친 그런 예까지. 자, 하여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교실 첫 번째, 가정에 올바로 세우려면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주 근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세 번째,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보려고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친 그 내용을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예. 4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예. 솔로몬도 다윗 왕 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친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요, 좀 책을 좀 중간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교육전도인들이 네 권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한 권이라도 보면 자기 자녀 교육을 결심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될 것입니다. 이 책 전체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는 안 맞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빼고. 다만, 예, 여기 좀 책 이름을 좀 보여드리면, 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프리올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이거는 책은 미션 월드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 미션 월드에서. 그 다음에 이 책은 IVP라고 하는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교육.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예. 이것은 현용수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교수죠. 이것은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동아일보사. 그 다음에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적 부모교실. 예전에 이 책 소개도 했는데 성경적 부모교실. 이거는 이기복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이런 걸 전부 보면은요, 그 내용에 줄거리 같은 거 다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가르쳐 오지 않았는데도 잘 했는데 뭘 또 가르쳐? 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첫째, 본인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인부터. 자, 여기서요. 예, 유대인의 쉐마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쉐마 교육. 자,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예, 우선 쉐마가 뭔지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쉐마가 뭔지. 원래 쉐마란 말은 이스라엘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쉐마 말씀이 있는데 쉐마 말씀은 신명기 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이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쉐마 말씀. 쉐마 말씀을 쓰는 양피지와 멋, 먹, 붓 등의 기구, 서기관이 토라를 쓸 때처럼 경이로운 마음으로 쉐마의 축복 말씀을 예, 정성껏 쓴다. 그래갖고 이 쓴 말씀을 예, 여기에 있는 이 예,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함에다가 넣어요.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예, 이 손에다 징징 감아서 손목에 메고 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사진은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인 쉐마를 넣은 경문을 머리와 팔에 메고 기도복을 걸쳤다. 그래 돼 있죠? 유대인의 소원은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쉐마라는 축복 기도문을 매일 세 번씩 외운다. 예. 일어나서 외우고 잠잘 때 외우고 쉐마 말씀을 넣은 각종 메주사. 메주사. 이 메주사는 문설주 오른편에 규결 맞게 단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 문에다가 달으라고 하는 것처럼 달고 있습니다. 각 문마다 메주사가 달려있다. 유대인은 들고 날 때마다 이 메주사에 손을 댄 후 그 손에 그 손을 입에 대어 히스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 평생 빨아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각 문마다 메주사가 달려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613개 율법을 상징하는 술단 저고리. 이거를 찌찌라고 한다. 여기 옆에 이렇게 술단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실밥 퍼진 것처럼 이걸 꼭 하고 다녀요. 이게 지금 찌찌라고 하는 건데 예. 길에 행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하는 정동파 유대인 안식일의 유대인촌에서 혁대 밑에 613개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 예, 찌찌의 술이 보인다. 요 찌찌입니다. 이것이 찌찌 예. 찌찌 이게 술단 저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독일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옆에 손에 감은 것이 보이죠. 또 이마에도 그 경문 테필린이 보입니다. 아십니까? 자, 지금 현재도 그들은 이렇게 감고 붙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원래 그 속을 녹으면 이 속에 이 쉐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렇게 쉐마 말씀이. 이게 이제 쉐마 말씀인데 자, 쉐마 말씀이 세 곳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요 세 말씀을 쉐마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또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랬죠? 예, 예,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예,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게 바로 테필린이라는 경문입니다. 그 경문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테필린 경문은 예, 로마 시대에도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아주 앞에다 이따만 그 딱 찼지 하고 여기서 이만큼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뭐냐? 그 당시에도 이 경문을 차고 이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3500년 전부터 계속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쉐마 말씀을 그들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찌찌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술단 이거를 하고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그죠? 그런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걸 딱 보면은 죄 질러가다가 아예 안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 생활. 그들, 우리나라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기원은 어디냐? 예, 새벽 기도의 기원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회당에서 정통파 유대인 3대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3대가 함께 새벽 기도할 준비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세대 차이 없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그죠? 새벽 기도할 때에는 이마와 팔목에 쉐마를 메고 기도책을 읽으며 기도한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사진은 한 정통파 유대인이 새벽 기도 시간에 경문을 이마와 팔목에 대고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이 유대인들은 이마와 팔에 메고 아침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예? 정통파 유대인 자녀들은 매일 한 시간씩 기도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전 내내 종교 교육만 하고 세상 학문은 오후에만 한다. 그래도 그들은 인류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정통파 중고등학교 예시바 학교의 아침 기도의 장면입니다. 모두 기도복을 입고 이마와 팔에 경문을 붙인 모습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했듯이 지금도 하루 중 새벽에 한 번, 해지기 전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모두 세 번씩 기도한다. 사진은 호텔에서 회의를 하다가 해지기 전 기도 시간이 되자 모두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율법에 맞는 기도복을 입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옆에서 누가 보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가슴과 얼굴을 치며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 학생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쉐마 말씀을 기도할 때 그걸 외우는데 그걸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요 정신 안 차리고 이게 외우면요 중간에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치면서 하는 거예요. 치면서. 정통파 유대인 3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새벽 기도. 이 기도도 그들은 항상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3대가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하느냐 여기 잠깐 봅시다. 유대인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선생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분주의 사상을 잘 닮아간다. 사진은 가정에서 평일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동파 유대인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장면이 아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지 감탄할 정도다. 예, 보세요. 권위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저도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 가르칠 때는 어떻게? 이게 올라가. 아십니까?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는 희한합니다. 이게 안 올라갑니다. 틀려요. 성경을 가르칠 때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거는요 아버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예.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몫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공부는 밤에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 아버지는 신분주의 사상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교사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성경 교육에서 나온다. 사진은 가정에서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즉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낮에는 낮 시간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늦은 밤 미드라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하시딘 정통파 사람들은 수평 문화를 멸리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TV도 안 본답니다. 자, 이게 지금 안식일 식단입니다. 야채와 그리고 제빠띠라고 하는 난이라고 하는 이게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이게 뭡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만든 거죠. 이 옆에 찍어 먹는 이게 이제 카레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이거 찍어 먹고 그리고 여기 양고기를 구워놨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식일 식단이고 이거 계란도 삶아놨네요. 자, 지금 이 사람들 밥 안 먹고 뭐 합니까 지금? 안식일날마다 이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일주일 동안 낸 숙제를 물어봅니다. 둘째야, 에? 그 숙제는 그거 어떻게 됐지? 모르면요, 그때 옆에서 이렇게 또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알 때까지. 예. 그래야지, 그것도 몰라. 너 오늘 저녁 굶어.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예.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그 가정에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그 천재 교육 방법은 항상 문답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귀납법 교육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inductive method 이렇게 말합니다. 문답식. 귀납법. 연역적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예. 그거 말고 이제 스파르타식, 훈계식, 빨리 안에 완전히 잡아놓고 획일화된 교육방법. 옛날 우리 한국이 교육한 교육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걸 배운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만약 성경 교육시킨다 그러면, 야, 전부 뭐예요?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배운다. 삼손, 탁 성경 읽고. 삼손이 왜 망했어? 예. 이성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거야. 너들도 조심해. 예. 알았지? 예. 다 공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훈계식, 그런 연역적 교육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요 문답식, 그리고 진도가 다 달라. 예, 아이들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완전 학습이라고 알 때까지 또 설명해주고 또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고 또 물어보고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수준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교육 방법,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선요 자녀가 변하려면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변하지 않고는 자녀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시궁창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면 자기가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려면 아이들 수준 아래로 눈높이를 맞춰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에서는 우선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게 되는 경우에는 예,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단절된 교제가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우리 아이를 놓치지 않아요. 예?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냥 부모하고 이게 딱 앉아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아이는 관심이 없고 아이가 하는 얘기는 내가 관심이 없어. 맞습니까? 그게 이제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 군방대 긴 거 문 할아버지가 수염 쫙 하면서요, 예, 그 물내려오는 시냇물가에 앉아갖고 청설리 벽계수야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대에는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그 판소리라고 하나요? 그거 하면서 예? 그렇게 놀고 또 이제 우리 형 때에는 또 뭐 흘러간 옛 노래 있잖아요. 두마한강 그런 거 갖고 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폭송이라고 그러나요? 예, 뭐 그런 거 이제 갖고 놀고 지금 현재 아이들은 뭐 랩이라고 그러나 아니 막 딱딱딱딱 그 알아듣기 수 있겠어요? 물어도 못 알아듣어.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알아듣고 만약 폭송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그러면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세대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흘러간 어떤 유행하는 노래의 변천만 보더라도 세대 차이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야, 나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서 그렇게 굶었는데 너희들 밥 먹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이가 하는 말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그죠? 그렇지만은 이 세대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 교육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식으로 할 때마다 늘 칭찬을 하니까 잘했다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문답식 교육 또는 귀납식, 귀납적인 문답식 성경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기 천재 교육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 차이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대화의 창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아이는 절대로 탈선을 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나중에 자기가 커서 부모가 되더라도 그 방법대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몇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는 좀 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학부모 학교 중에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 교실을 했고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교실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얘기한 것은 그냥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알고 아 알았어요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책 덮고 있으면 배우나 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런 말씀이 아 그렇구나.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집에서 선언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집에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 가정교제를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등등. 또 내가 실제로 아이를 잡고 성경과 성경을 읽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럼 나는 가정마다 다를 테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던진 이것을 나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마다는 다르겠죠.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고민하고 자기가 적어보고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 시작되는 일기 학부모 학교 일기생 이제 신청 다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몇 명만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실험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금 이 총론적인 이야기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뀌고 그리고 그 부모가 바뀌고 그렇게 하는지 실제로 이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볼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선발 아주 아주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변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으로 변하더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그걸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교육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2학기 때 학부모 교육도 할 때를 또 기대하며 이번에 모든 형제님들 2학기 때는 꼭 데리고 오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학부모 학교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과연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옳은지 그 주님이 제시하신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곧고 또 연약하고 또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만큼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들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